클레르발이 편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고 확인해보니 엘리자베스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빅터에게. 지금 많이 아픈 거야? 악리 손으로 대필한 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네가 직접 펜을 잡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니 안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빅터, 네가 직접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언젠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늘 걱정했었어. 아버지께서는 나의 설득 덕분에 네가 있는 인골슈타트에 가보는 것을 일단 보류하셨어.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아픈 너를 돌보기 위해 동생들을 다른 이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클레르발이 최근 편지에서 네가 많이 회복하는 중이라고 했으니 곧 네가 직접 쓴 편지를 통해 안부를 확인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몸이 좀 나아지면 집에 한번 들러. 너의 행복한 가족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널 만나길 원하시지만 네가 잘 지내는지 무척 궁금해하시고 어떤 소식이라도 있는지 자주 물어보셔. 또 그 사이 어니스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면 깜짝 놀랄걸? 무려 이제 16살이야. 활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충만한 소년이지. 어느덧 의젓해져서 진정한 스위스인이 되겠다며 입다여 외국에서 근무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허락할 수 없다고 말리는 중이야. 아버지께서는 먼 나라에서 군생활을 하겠다는 어니스트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니스트가 너만큼 공부에 재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입대에 대해 공부나 하라는 식으로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 어니스트는 공부를 혐오스러운 족쇄침으로 여기고 있거든. 그 녀석은 대부분의 시간을 언덕을 오르거나 호수에서 노를 젓는 등 야외에서 보내고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입대를 계속 반대하다가는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니까. 네가 떠난 사이 동생들 말고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푸른 호수와 눈 덮인 산은 결코 변하지 않았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도 마찬가지야. 하찮은 소일거리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내 주위에 친절하고 행복한 표정의 얼굴들을 보면 보상받는 기분이야. 네가 떠난 이후로 우리의 작은 가정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너 저스틴 모리츠가 어떻게 우리 가족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기억해?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을 게 분명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히 설명해 줄게. 그녀의 어머니 모리츠 부인은 4명의 자녀를 둔 과부였어. 이 소녀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매우 변덕스럽고 이상했던 것 같아 도무지 견디기 힘들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정도가 더 심해진 모양이더라고. 생전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우리 어머니께서 저스틴이 12살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모리츠 부인을 설득하셨어. 우리나라의 공화정 제도는 주변 나라의 군주제보다 더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더 행복한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그중 하나가 거주민들 사이에서 계급 구별이 덜하다는 점이야. 하층 계급이라 해서 무조건 가난하거나 특별히 멸시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태도들이 세련되고 도덕적이지. 제네바에서 하이는 프랑스나 영국에서와 같은 의미가 아니야. 우리 가정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저스틴은 하인의 의무를 배워나갔지. 운 좋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녀가 교육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스틴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가 너였잖아. 네가 한 번은 아리오스토가 안젤리카의 아름다움에 관해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고 행복한 모습의 저스틴을 보면 말끔히 사라진다고 말했던 적도 있어. 어머니께서도 그녀에 대한 큰 애착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 주셨어. 그만큼 저스틴은 어머니를 거의 숭배하고 있었지. 그녀의 성품이 워낙 밝고 여러 면에서 사려 깊은 타입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큰 관심을 기울일 정도였으니 말이야. 저스틴은 어머니에게서 어법과 매너를 본받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지금도 그녀의 모습은 종종 어머니를 생각나게 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두 자기 슬픔에 빠져서 끝까지 어머니 곁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했던 저스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일로 불쌍한 저스틴은 한동안 많이 아팠었어.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있었지. 저스틴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난 거야. 결국 모리츠 부인은 이제 저스틴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식이 없었어. 그때서야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자기의 변덕스럽고 편파적인 성격을 책망하기 위한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녀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는데 내 생각에 그녀의 고해 신부가 그 하늘의 심판이란 생각에 확신을 준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빅터 네가 인골슈타트로 떠난 지 몇 달 후에 저스틴은 뒤늦게 자기 반성에 빠진 모리츠 부인의 집으로 다시 불려들어가게 됐어. 불쌍한 저스틴은 우리 집을 떠나며 울고 말았지. 안타깝게도 모리츠 부인은 지난날을 회개하며 자기 딸을 다시 데려갔음에도 예전과 같이 변덕스러운 성격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 때때로 저스틴에게 용서를 구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저스틴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죽은 것이라 비난하기 일쑤였대. 이런 끝없는 변덕과 초조함이 마침내 모리츠 부인의 건강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평생 동안 짜증을 내던 사람이 지금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어. 지난 겨울 초 첫 추위가 찾아왔던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저스틴은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나는 저스틴을 매우 사랑해. 그녀는 매우 영리할 뿐더러 온화하고 아름답지. 앞서 말했듯이 그녀의 모습과 표정은 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거든. 아 그리고 빅터, 윌리엄에 대해 몇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 내가 그녀 속을 한번 봐야 하는데. 곱슬곱슬한 머리에 감미롭게 웃는 파란 눈, 검은 속눈썹, 거기다 또래에 비해 키도 엄청 커졌다니까? 웃을 때는 양쪽 볼에 두 개의 작은 보조개가 보여. 덕분에 벌써 윌리엄의 아내를 자처하는 꼬마 아가씨들이 한두 명 있을 정도라니까? 나는 그 중에서도 루이자 비롱이라는 아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제 다섯 살인 예쁜 소녀야. 그리고 빅터, 이어서 고향 제네바의 선량한 이웃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싶을 테니 몇 가지 이야기해줄게. 어여쁜 아가씨 맨스필드는 젊은 영국인 존 멜버른과 결혼을 앞두고 축하 방문을 받고 있어. 그녀의 못생긴 여동생 마농은 지난 가을 부유한 은행가인 뒤비아르와 이미 결혼했고 말이야. 그리고 네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친구 루이 마누아르는 클레르발이 제네바를 떠난 이후로 몇 가지 불행한 사건을 겪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극복했는지 발랄한 미모의 프랑스 여자 타베르니의 부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더라. 그녀는 과부에다가 마누아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그러나 그녀는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사랑하는 빅터, 평소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이 편지를 썼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 있어. 빅터, 네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내줘. 한 줄만이라도 말이야. 널 걱정하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처럼 느껴질 거야. 앙리에게는 만 개의 감사를 표한다고 전해줘. 그의 친절과 애정, 그리고 너를 대신해 보내준 편지들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야. 잘 지내 빅터, 몸 조심하고. 다시 한번 부탁할게. 편지 꼭 써. 엘리자베스 라벤자, 제네바, 3월 18일, 1700몇 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나는 즉시 글을 써서 그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틈틈이 편지를 쓰며 내 몸도 회복되고 있었다. 그렇게 2주 만에 방 밖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회복을 기념하는 임무 중 첫 번째는 대학의 여러 교수들에게 클레르바를 소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거칠게 자극받고 말았다. 그 숙명의 밤, 오랜 노력의 결실이 불행으로 치달았던 순간부터 나는 자연철학이란 단어만 들어도 격렬한 반감이 느껴졌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했지만 화학기구만 보아도 내 신경증이 재발했던 것이다. 이를 본 앙리는 내 시야에서 모든 실험 도구를 보이지 않게 치웠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살던 아파트를 옮겨버렸다. 내가 연구실로 쓰던 방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들을 방문하면서 클레르발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왈드먼 교수는 내가 과학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발전에 대해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칭찬해 주었지만 내겐 고문과 다름없었다. 그는 곧 내가 그 주제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당연히 추측할 수 없었다. 그는 내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제를 살짝 우회하여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과학 자체로 바꿨다. 그 와중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왈드먼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오히려 날 괴롭히는 것과 같았다. 마치 나를 천천히 잔인하게 죽이는 데 사용할 도구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배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 왈드먼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몸서리를 쳤지만 내가 느낀 이 고통을 감히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클레르발은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대한 눈치가 빠른 편이라 순발력 있게 다양한 변명을 통해 대화를 내가 덜 불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 나는 진심으로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나를 위해 애써주면서도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내려고 파고들지 않았다. 나 역시 그에게 무한한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떠올리기도 끔찍한 일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저히 그 일을 모두 털어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크램페 교수는 왈드먼 교수와 같이 온순하지 않았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한 그 당시 내 상태에서 크램페 교수의 거칠고 무뚝뚝한 찬사는 왈드먼의 부드러운 칭찬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크램페 교수가 말했다. 클레르발 군, 장담하는데 자네 친구가 우리 모두를 능가해버리고 말았다네. 농담하는 게 아니야. 몇 년 전만 해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를 복음처럼 굳게 믿었던 한 젊은이는 이제 스스로 대학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네. 서둘러 그를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들 체면이 말이 아닐 걸세. 그는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프랑켄슈타인은 겸손하면서도 아주 능력 있는 젊은이야. 이런 젊은이들이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하네. 나도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달아 없어졌지만 말이야. 이런 크램페 교수의 자기 자랑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클레르발은 자연과학이 아닌 문학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아시아 쪽 언어들을 공부하고자 대학에 왔고 자기만의 인생 계획을 실천해 나갔다. 남들에게 보여줄 명예로운 경력이 아닌 동쪽으로 눈을 돌려 그곳에 자신만의 비전을 세운 것이다. 클레르발은 페르시아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에 관심이 있었고 그 덕분에 나도 관심이 생겨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다. 나는 게으르게 지내고 싶지 않았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벗어나고도 싶었다. 이전까지 몰두하던 자연과학은 여전히 쳐다보기도 싫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끌려 함께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안도감을 주었으며 동양의 작품들에서 교훈뿐만 아니라 위안도 찾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비판적인 분석도 시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일시적인 오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고 이에 대한 보상도 확실해서 우울함을 달래고 기쁨은 고양되었다. 다른 나라의 작가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인생은 따뜻한 태양 아래 장미 정원과 같았고 적일지라도 공정했으며 다양한 감정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스나 로마의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서사시와는 얼마나 다른가. 그 사이 여름은 다 지나갔고 제네바로의 귀환이 가을 끝자락에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지연되어 겨울까지 밀렸고 겨울에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설로 인해 다음 봄까지 연기되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 내 고향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겨울을 친구와 함께 즐겁게 보냈다. 이어서 봄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왔지만 봄이 왔을 때 그 아름다움은 모든 걸 보상해 주었다. 그새 5월이 되었고 앙리는 잉골슈타트 주변에서 도보 여행을 제안하며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나라에 작별을 고할 기회를 주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나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클레르발은 제네바에서부터 자연을 둘러볼 때마다 가장 선호하던 동반자였다. 우리는 그렇게 2주를 보냈고 그 사이 내 건강과 영혼은 회복되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여행 과정에서 마주한 자연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이전에 내가 하던 연구는 스스로 타인과의 교제를 멀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사회성을 앗아갔다. 그러나 클레르발은 내 마음에 잊고 있던 긍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시 내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이들의 쾌활한 얼굴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정말 훌륭한 친구가 아닌가. 그가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다. 그의 온화함과 애정으로 내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고 최근까지 추구하던 이기적인 열망으로 인해 좁은 마음속 감옥에 갇혀있던 나는 클레르발 덕분에 과거 주변인들의 사랑 속에 슬픔과 근심 없이 행복했던 피조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요한 하늘과 초록빛 들판은 황홀함으로 나를 채웠다. 참으로 신성한 계절이었다. 산울타리에는 봄의 꽃이 피었고 여름의 꽃은 싹이 트기 시작했다.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생각들로부터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되었다. 앙리는 다시 유쾌해진 내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애쓰던 그의 정신력은 정말 놀라웠다. 그의 이야기는 멋진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페르시아와 아랍의 작가들을 모방하여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시를 반복하여 낭송하거나 나를 논쟁으로 끌어들여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지지해 주었다. 일요일 오후 우리는 대학으로 돌아왔다.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내 영혼은 들떠 있었고 억누를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